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말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토요일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면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특히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 간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의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살인은 이 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와 살인이 더 커져서 전쟁이 되고 이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되었죠. 21절에서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다 하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 그대로가 아닌데 한두 번쯤은 이 인간들의 해석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섞여져 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혼재된 채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그 민간 형법 코트에서, 법정에서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고 축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이 살인의 문제는 사실 인간이 심판할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까지 가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인간의 형사재판에서 내리는 형벌을 심판이다 라고 이제 해석한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들키는 게 중요한 거죠. 법망에 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문제는 쏙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 살인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속의 미움부터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처럼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기준입니다. 우리도 보이지만 않았지 속으로 평생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없이 많이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온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분노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이 보시는 이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이 분노의 문제를, 이 미움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대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눌린 분노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죠. 이 분노가 사람마다 좀 양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툭하면 시도 때도 없이 막 화낼 준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냥 조금만 자기 차 앞에서 끼어들기만 해도 막 육두 문자가 쏟아져 나오고 커피 주문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막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차를 화 안 내는데 참고 참고 참다가 한순간에 터뜨리는 핵폭탄급도 분노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화를 내지 않는데 속으로 오히려 조용하게 막 복수를 계획하는, 오뉴오렌 뒤에 서리가 내리는 굉장히 막 뒤끝이 아주 긴 사람들도 있어.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화내는 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화를 냈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나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화내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미 우리 속에 이 분노가 이걸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였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이 분노가 많이 쌓이는 이유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이 안 풀리고 있으면은 불만이 많이 쌓입니다.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승진 못하는 걸 보면 세상은 불공평한 거다. 이런 쓴뿌리들이 잔뜩 쌓이고 쌓이면 아주 조그마한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사람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를 느낍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비판한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근데 분노는 반드시 복수로 발전해죠. 나도 돌려주겠다. 이런 분노를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대상이 형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형제를 미워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마음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마치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옥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가장 크리스천 같아 보이지 않는 때는 형제를 미워할 때입니다. 남을 향한 증오의 가슴, 복수의 마음을 계속 홀드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서 지옥의 냄새가 나죠. 마귀의 냄새가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져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향해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꼭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방치해두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엉그러지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저는 힘들어서 미워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힘들어요. 그렇죠? 막 꿈에도 막 나타나고 말이죠. 걸어가면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를 용서하고 예수의 보혈로 놓아버리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을 꼭 증오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 화를 아예 안 낼 수는 없지만 이게 형제를 향한 미움이 일어날 때 이걸 빨리, 쓰레기를 빨리 버려야 집안에 냄새가 안 배듯이 빨리 버려야 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분을 안 낼 수는 없다. 그런데 분을 내면서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노를 발전시켜서 복수로 만들지 말고 그 우둔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날 수는 있겠는데 밤에 잠잘 때는 이걸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하루 이상 쌓아두는 분노는 마귀의 실탄이 됩니다. 이게 무섭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적대하며 쓴뿌리를 가진 형제들이 많은 교회는 뭐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뭐 마음껏 유린할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부부들이 이혼하고 괜찮던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지는 최초의 발단은 알고 보면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소한 분노를 몇몇 리더십들이 해결을 잘 못해서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를 빨리빨리 버려야 되듯이, 그래야 집안에 냄새가 배지 않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주님 앞에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분노를 이겨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도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 게 대부분이죠. 이 인내심을 가지는 동안에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선한 것을 생각해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악한 것을 생각 안 하려고만 노력하면은 어려워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어떻게 슬픔을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묵상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예배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기도의 힘이 그렇게 커요. 그 시간은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뭐 욱하는 성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노는 나의 의지로 꺼버릴 수 없는 불이에요. 마귀가 불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보다 강한, 지옥불보다 강한 은혜의 생수로 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희한해요. 내 안에 있는 은혜의 지수하고 분노와 미움의 지수가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할수록 점점 미운 사람들이 줄어들고 미운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의 강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분노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시간과 아까운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의 소중한 인생을 쓸 겨를이 없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미움과 증오가, 분도가 사라지게 되죠. 화를 굉장히 잘 내던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순둥이가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 사랑이 분노를 씻어낸 거예요. 뷰티 앤드 비스트가 그거 아니에요? 야수도 미녀를 만나면은 이렇게 그 미움을 뽑아낸다는 거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흘러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를 향한 이 다툼과 분노의 문제에서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권리 포기죠. 우리가 자꾸 형제들끼리 화를 내고 자존심 싸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권리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나 정도 나이면, 나 정도 지위면, 나 정도 돈 가진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 그거 딱 우리 안에 멘탈 그리드를 딱 그어놨어요.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안 해주면 분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 정도 연차면, 내가 장로면, 내가 목회자면 어느 정도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해주면 그냥 화가 팍 나는 거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탔다가 막 혼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장로 수양했는데 딱 그 얘기부터 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권리 포기가 아닌 것 같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집사들 다 태우고 주일학교들 다 태우고 계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장로고 목사인데 우리는 지금 리더십을 거꾸로 하고 있다. 이건 세상적 방식이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계속 화날 일만 생긴다. 내가 장로인데 왜 인사 안 하냐? 내가 장로인데 왜 내 자리 안 맡아놨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화내게 되고 그러면은 교회는 어그러지는 것이다. 오히려 엘리베이터에 노약자들 태우고 애들 태우고 장로님들은 걸어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지. 다들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 권리 주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화낼 일 뿐입니다. 나 부모인데 자식한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섭섭하고 계속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권리 포기를 보십시오. 이 땅의 대통령도 받는 의전이 이게 있는데 하늘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받는 의전은 너무나 초라했잖아요. 그런 의전이 없습니다.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가장촌 동네에서 말구유에 오셔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청장도 그 정도 대접은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신 적이 없어요. 외모도 평범하셨고 누가 뒤를 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괴롭혀도 그렇다고 예수님이 화내지 않았어요. 너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말. 예수님이야말로 니들 내가 누군 줄 알아?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 예수님이 그렇게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다면 그분을 믿기로 한 우리도 그래야만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화낼 일이 한 반은 줄어듭니다. 어딜 가든지 줄 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우선권 내주는 것을 그렇게 교만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내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험한 자리, 기다리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지. 충돌의 가능성이 많은 것은 자존심 센 사람들이 막 권리 포기를 못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분노를 넘어서는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 그게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항상 그 안에서 쩌렁쩌렁 울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대접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는 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니까 세상에서 그런 거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는 낮아지고 섬기라는 뜻이죠. 세상이 너를 막 함부로 굴려도 너 자존심 상처받지 말고 싸우지 마라. 너는 격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네가 작은 일에 그렇게 화내고 싸우는 면 되겠냐? 너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까마귀들이 자꾸 건드린다고 까마귀 한 마리 골목길로 불러내서 독수리가 직사게 패주고 나면 아 영웅적인 독수리라고 소문나겠습니까? 쪼잔하게 독수리가 까마귀 데리고 너는 까마귀 대장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적을 선택하는가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귀가 올라올 수 없는 높은 창공으로 비상하는 독수리죠. 살면서 우리를 화내게 하는 까마귀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싸우면 그 사람과 같은 레벨로 내려가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교회가 그런 미스테이크를 많이 했습니다. 교리 싸움을 했는데 그 교리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서로 분노하고 싸움으로써 무너지는 것이고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마귀는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이렇게 특히 보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로써 서로를 저주할 때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려버려요. 교회를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낼 때 정말 어리석어져요. 화났을 때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와도 같다고 했어요. 특히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분노와 미움의 문제를 예배와 연결시켰어요. 예배하고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월십 리더 컨퍼런스의 주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배 인도자들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사운드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휴식은 어떻게 만들고 특순자들은 또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예배 디테일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분이 그날 강조하신 것은 예배 킬러를 제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면은 다 망가진다는 거죠. 마치 어떤 펑션이 많은 기기도 전원을 뽑아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그래서 이 예배 킬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배 킬러가 형제에 대한 미움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말은 예배하러 가다가 예배하는 도중에 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하겠죠. 무슨 말이에요?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예배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예배해도 아무리 좋은 성가대를 세우고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설교해도 그 예배가 망가진다. 왜?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께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예배하면은 예배가 안 된다는 것. 영이 병든 채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킬러가 형제를 향한 미움이다. 예배하는 도중에라도 뛰어가서 화목하라는 것은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긴급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도응답 받고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걸 나도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보시는 걸 나도 긴급하게 다뤄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항상 기도할 때 지금 은행 대출 지금 빨리 기일 내에 받아내는 게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상처 준 형제와 화목하는 게 급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급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팍 푸시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영을 풀어야 육을 풀어줄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편해도 형제와 함께 가서 서로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화목하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게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오래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그때 터지는 거죠. 태산 같았던 장벽,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저도 포함해서 지금 미워하고 불편하는 형제가 있다면은 이 시간에 한번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는 인간의 법하고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차이가 나죠.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이 형제를 향한 분노를, 미움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형제 안에 있는 성령과 항상 접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성령 충만할수록 형제들을 향한 증오가 사라지고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다툼과 미움과 갈등이 많은 건 내가 처세술이 나빠서, 꼭 인간성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 깊이 잠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깊이 잠겨 있다면 미움이 익사합니다. 그냥 거기서 툭하면 싸우는 교회는 보세요. 지도자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 깊이 잠겨 있지 않아요. 예배가 죽었어요. 옛날에 기도가 죽었어요. 은혜가 고갈되면 그 교회 안에 모든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터집니다. 뭐 카펫 색깔 하나 가지고도 서로 멱살 잡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대형 사고를 쳐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서로 용서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데, 은혜가 고갈되면요,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서로 눈에 불을 켜게 되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 못하죠. 우리 힘으로는 사랑 못하죠. 다들 한성질 하시는데 성령께서 억제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붙잡고 우리는 정말 성령의 힘으로 내가 정말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을 정리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하고 예배하면 그 예배의 열매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던 그 어떤 것이 거짓말처럼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좌우에서 호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용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형제들이 서로에게 분노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우리가 딴 거 다 하면서 이걸 잘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화목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